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그런 문을 열어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범죄하게 되고 또 아담처럼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덕분에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 정죄를 받게 되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을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고 하는 의미도 있고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룰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매이게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아담의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우리 문화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거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걸로 하자면, 이를테면 고대 사회 영화, 뭐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를테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것도 그러죠. 다윗과 골리앗도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 나오고 다윗,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는가 해가지고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싸움. 그래서 두 진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대표가 한 명 나와가지고 싸우면 그 대표의 싸움 때문에 대표의 싸움을 가지고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는 현대인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고대인들은 그것이 피를 덜 흘리고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적 어떤 일체감 이런 것이 현대인과 달랐어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각자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렇지 않고 어떤 공동체적 일체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를테면 집안끼리의 뭐 결혼, 그래서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이런 거 당연히 여기고 또 그렇게 다 살았어요. 이를테면 고대 사회에는 세례를 받아도, 이를테면 부족장이 세례를 받으면, 왕이 세례를 받으면 그 왕의 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왕을 따라 세례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처럼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공동체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야, 신앙은 각자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거는 나를 그러면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거냐, 나는 그러면 우리 집안 소속이 아니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우리 집안의 대표가 누구냐, 우리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 이것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그런 시대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 이런 설명은 아주 합당한 설명이고 그거는 맞아, 우리 인류의 대표지, 우리 인간의 대표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현대사회의 문화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 사람의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끼리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를테면 집안에 가장이 문제가 생기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한 그 영향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다 미쳐지고 더욱이 아담처럼 범죄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 아담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아담과 전혀 다른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온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이 있었다면 그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어떤 사망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고 진짜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 혹은 한 사람의 범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로마서는 한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 아담의 한 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떤 죄의 문을 열고 사망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래서 한 범죄, 한 사람 옛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대속의 제사 속량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그 예수 믿는 예수님께 속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의인이 되는 것이다 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어서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두 소속인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은,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아담의 범죄, 아담 덕분에 모든 사람이 그 짓눌려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를 읽던 사람들 중에는 로마,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사도바울을 대항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사실 율법은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인생이냐, 우리가 어떻게 참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냐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우리의 추함을 보여주는 거울,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하다. 그것이 늘 일관된, 그렇지만 그게 쓸모가 없는 거냐? 쓸모가 없진 않아요.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을 비춰주는 거울이 없으면 뭐가 깨끗함이고 뭐가 거룩함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것은 뭐 이를테면 우리 주차 위반 이런 거, 또 요즘 이를테면 학교 앞에 이렇게 도로는 제한 속도가 30km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학교 앞에 30km 넘었다가 뭐 과태료를 두 배를 물게 됐다 뭐 이런 거. 예전에는 학교 앞 30km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학교 근처에 주차하면 뭐 그 주차 위반 과태료가 두 배가 나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거 몇 년 안 됐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니까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전주 시내도 뭐 50km, 60km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다 다녔는데 이제 그게 법이 정해지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정죄의 기준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거울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주차 위반 단속도 안 했는데 주차 위반을 단속을 오히려 더 많이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를테면 오늘 보면 20절과 21절도 보시면,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악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더욱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많아져요. 그렇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죄보다 더 큰 것이 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사람을 정죄하고 죄가 사람을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요 대속의 은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죄인은 사실 더 큰 용서를 받는 거죠. 더 많은 죄인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를 하고 저녁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늦게 봤는데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어제 저녁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 네가 누구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 허물을 모른 채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실 복음의 능력인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허물이 많으면 허물이 많은 대로 씻어주시고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대로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용서받고 아무리 허물이 많은 인생이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하신 구주, 첫사람 아담 말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